제가 지난주일에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일 어떻게 지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엄청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것과 또 그리고 그 준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번 우리가 날짜 찾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지내셨나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봅시다. 거룩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바로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급하신 그러한 일정을 가지시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시간을 저희들이 되돌려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서 또 이제 상고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마음에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같은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과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세상의 것들과 그리고 영의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것과 그리고 어둠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얼른 그를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그 세상의 모든 일을 일정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세무엘 루드 그 메시아닉 주 친구가 형제가 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져서 이것이 그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이 돼서 그대로 순순히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그러죠. 그날이 바로 히브리 달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0일입니다. 10일. 어떻게 10일인지 아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0일로 우리가 압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러한 그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을 쭉 가르쳐 주면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한 날이 바로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을 취해서 그냥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매두었다가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즉 목요일 날 저녁에 해질 때 그 양을 잡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날짜를 계산해서 그날이 뭐 AD 31년이다 또는 AD 33년이다 그리고 이것이 4월 6일이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치 않고 니산월 10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앞에서 그래서 어린 나귀 위에서 호산나 하나님의 자손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보란대 왕이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각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가 하면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못마땅해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하시오. 왜 당신은 저를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힐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받은 바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이 마지막 때 느헤미야서 2장에서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날서부터 정확하게 그 133,780일인가 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더라면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힐책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이미 600년 전에 다니엘의 그 받은 그 계시에 의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이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70번째 이래 우리가 다니엘서 그 9장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 70번째 그 이래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인들과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눠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것을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거기 41절에 보면은 이제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보고 우십니다. 예. 예루살렘은 거기 올라가려면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데 거길 보시면서 거길 우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제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년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두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땅에 돌 위에 넘어지지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망할 것을 이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주일날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니산월 11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밑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오시면서 이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 잡수시려고 그러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올라오시면서 마가복음 그 11장에 보면은 나무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 대해서 직접 저주의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내려다 보면은 그 나무가 완전히 다 말라서 뿌리째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풍랑에 대해서 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불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그 대상이 꼭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친다든지 또는 even 그 자동차들이라도 직접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직접 무화과 나무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를 하셨는데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아름다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잘라서 꺾어서 나무 이 불에다가 다 살려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아주 중요시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바깥뜰에서부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시죠. 성전 대청소를 하십니다. 장사를 하는 그러한 그 성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12살쯤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이제 그 랍비들이 가리키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엄마 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그를 찾으러 왔을 때 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도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성전이 바로 도적의 구렬로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제 장사하는 집으로 완전히 변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래서 교제하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장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큰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쇼핑센터가 되고 쇼핑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아주 구역질 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타락해가고 더 혼탁해지고 그리고 세상신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손가락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또 정말로 더 중보하는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쫓아내고 난 다음에 또 소경과 절뚝발이를 더 고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참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분풀이를 내시고 하면서도 또 그 중에서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그 병든 자들 그 소경과 절뚝발이 이들을 또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배단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의 일정을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화요일 날로 접어들어갑니다. 화요일은 니산월 12일입니다. 화요일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장 급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가장 많이 한 그런 날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교인들과의 대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종교인들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인 날이 바로 이 그 화요일입니다. 제일 처음에 화요일 날 아침에 니산월 12일 날 화요일 아침에 그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부터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발견한 것이 그 저주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저주 기도를 한 그 나무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것을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씨를 예수님께서 그 나무나 그 농부나 또 열매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씨를 뿌려서 그것이 꽃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지고 하는 그래서 뿌려진 곳이 다 다른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싫어하시고 나중에 다 불에다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성령의 그 열매를 내가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춰봐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권세로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에 가르친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봤죠. 그런 이제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아주 싹 막아버리는 그런 주님께서 멋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이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 교만한 유대인들 이들에게 대해서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 또 그 다음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2장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20장에서 헌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왕의 아들이 왔을 때 그를 배척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해서 이제 그 농부를 쫓아낸 농부를 다 이제 와서 주인이 와서 그를 그 원수를 갚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아들 혼인 잔치에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또 마지막 때 이제 그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의 옷이 그 의복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또 내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 것은 그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제 뜻하고 계시는가? 그 혼인 잔치에 신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는 없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는데 하객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객들만 초청하는데 과연 이 하객들이 누구냐? 신학자들 간에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다. 또 뭐 아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그 하객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 환난 동안에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런 중에서도 이제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또 아마 가려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서 물건 들어주죠. 납세에 대한 질문 또 사두개인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또 따집니다. 또 그리고 이제 두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읍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계명이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든 율법과 그 선지서에 대한 종합적인 그 결론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또 책을 잡으려고 또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항상 이제 그 대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다윗의 주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내리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 차례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픈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너무나도 유명한 그 화 있을진저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건 그것은 위선자들이라는 얘기죠. 위선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너무나 잘 알고 그 랍비로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일일이 다 손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복사하는 그걸 베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고 그리고 너희들은 화를 받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킹제임스에는 여덟 번으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33절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사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의 바닥으로 제일 먼저 내려갈 자식들이라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를 하십니다. 그들의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실은 사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참 예수님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더 영적으로 깊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또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기적을 베푸는 이러한 것을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을 끝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또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전체에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 재림의 그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끝 부분에 지혜 있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짚어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제 그 부탁을 했을 때 그 받은 그 하신 말씀이 그 쭉 마태복음 24장에 쭉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때 그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열처녀는 바로 교회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교회가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여기서 또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교회에서 많이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통 흔히 교회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내가 받은 그 나의 스킬, 나의 재능, 이것을 이제 달란트라고 해서 쭉 여태까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쭉 보면서 마태복음 23장과 24장, 25장을 쭉 연결시켜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달란트의 비유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달란트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그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이 그다음에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깨닫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더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이것을 넓게 사용하고 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많이 이것을 더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도 내가 듣고 알면서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뺏어서 열심히 전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여기에서 쭉 연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것이 달란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것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는 자들에게 더 큰 그 달란트를 더 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시고 더 큰 그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없는 자들 것이 다 뺏어서 더 준다 하는 그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양과 염소의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시는 그러한 최후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공부하면서 이걸 다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쭉 다 이제 화요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이제 이틀을 앞두고 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나면 더 이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너무너무 급하고 중요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빨리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가르치신 이것은 아주 예수님의 그 급한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화요일에 전체적인 것을 쭉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라 하는 겁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깨어 있어서 예비하는 종인데 때를 따라서 때를 분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나눠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 때가 어느 때인 것을 알고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이제 양식들을 나눠주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그것이 해야 할 의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의인으로서 그것을 이제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해봤지만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악인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징벌을 하신다 하는 그런 뜻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화요일 날에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이 하나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 사탄의 끈질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또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롯 유다의 반역이 바로 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된 것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쉬시고 수요일 날로 들어갑니다. 수요일 날이 이제 니산월 13일인데 성경은 수요일 날에 대해서 수요일 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수요일에 하신 내용,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구별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 다음날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준비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시는 이제 곧 주님께서 돌아가실 준비를 이제 마음속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들이 알기 쉽게끔 현대인의 성경을 이것을 이제 카피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 종은 지혜를 행할 것이며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그를 보고 신기하게 여길 것이며 왕들이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할 것을 보고 또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뜻하시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보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보시면서 또 마지막 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의 그 모습을 이제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그 예수님의 그 코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제한돼서 다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를 맞춰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걸 쭉쭉쭉쭉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은 우리는 한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오셨을 때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참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먼 훗날에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이 지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담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키셨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었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의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인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의 명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용서를 받도록 기도하였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의 그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제 그 22편과 함께 아주 2편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그 니산원 12일에 조용히 이제 이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그 어린 양처럼 잠잠히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저 많이 묵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수요일을 지내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드디어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니산문 14일입니다. 이날이 이제 그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동안 메어두었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바로 그 날입니다.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을 이제 드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또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또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쭉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찬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읽었던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서부터 20절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만나 요한복음에서는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매일 할 때 이것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만찬을 드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떼어서 주시면서 먹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저녁을 다 드시고 나서 우리가 그 잔이 네 개 있는 거 배웠죠.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잔을 이제 세 번째 잔을 이제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내 언약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 거에서 그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평상시에 그 유월절 먹는 그것과는 너무나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내용을 이들이 이제 듣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그들은 또 예수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결혼 풍습을 알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뜻하지 않은가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다 죽으시면서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 풍습을 하면서 7일 동안 결혼 풍습을 하면서 이제 그룸과 그 다음에 브라이드 그 신부와 신랑 그 사이에 나누는 그 잔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또 이제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그다음에 신부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이 목요일 날 니산월 14일 목요일 날 양이 이제 잡히는 날. 양이 죽는 날, 그날 주님께서 하실 때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요한복음에게만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메시지를 따로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게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의 이제 그 성령의 약속,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 이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모든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또 그리고 그 서기관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오붓하게 그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건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감람산으로 찬미하시면서 떠났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찬미는 시편 118편을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찬미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미의 그 노래 시편 118편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겟세마네에 가서 세 번을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영적 싸움의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의 아주 클라이막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붙잡히십니다. 예, 붙잡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나의 일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지적으로 하신 것은 이제 다 끝내시고 이제는 그대로 끌려다니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저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영적인 그 흐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그래도 능동적으로 이것을 더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실 거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지혜로운 대답으로 물리치시고 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 잡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남겨준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배반당하시죠.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바로 사랑하는 그 제자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것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이것은 이제 그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 가장 액티브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이제 그 모은 세력을 다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전체에 악한 세력이 움직이는 그것을 허락을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하루 종일 사탄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목요일 저녁서부터 이제 금요일 날 새벽까지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 앞에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 앞에서 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베드로가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요일 아침에 산헤드린 공원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 앞에 가서 또 재판을 받고 또 헤롯에게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고 다시 또 빌라도에 돌아와서 또 재판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자그마치 여섯 번을 봤죠. 여섯 번.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와 헤롯과 다시 빌라도 이런 이들에게 그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얼마나 사탄이 바쁘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항상 제가 그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같이 계셨죠. 성령이 계시는 데는 악령이 항상 옆에서 같이 따라다녀요. 틈을 보고서 공격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잠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령이 떠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완전히 자기는 승리했다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 바로 금요일 니산월 15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골고다로 끌려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십자가에서 6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매달려 계시죠.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드디어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운명을 하시고 예수님 장사를 지낸 그 금요일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일날 아침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체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고난 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주 바쁘게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화요일에 시간은 없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가르쳐줘야만 그때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나를 끝까지 따라올 것이다 하는 말씀. 또 그리고 마지막 때 사는 나의 교회 성도들이 내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나를 기다릴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화요일 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 급하게 이들을 가리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교회가 전부 다 같은 교회로서 그렇게 이렇게 대중에게 그렇게 같이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제사를 지내고 가고 그러고 했죠.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또 들으려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치유를 받으려고 아픈 사람이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또 가리키시고 가셨어요. 가리켰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가 그 복음서를 쭉 보면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키우시는 그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이때 우리가 평범한 그러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드 서번트, 반드 슬레이브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그 몸종의 관계, 예수님이 가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 몸종의 관계,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기대하는 그러한 종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이 아주 혼탁합니다. 점점 더 혼탁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몸종, 주님의 참된 종들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더 적극적인 그 공격,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 참 슬기롭고 충성된 그러한 종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하는 그러한 그 칭찬을 꼭 받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는 그러한 그 질책은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모두 이기는 자 되기를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한 주간을 급하게 참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전부 다 집중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눈여겨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와 다가와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충성되고 또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주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